오늘은 예레미야 25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두 주 전 주일 예배, 경기대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운전하면 15분 거리예요. 꼭 수원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거기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 교회를 산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산상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산상교회 제 1대 목사예요. 1대 목사. 네. 유신고등학교 교목실장을 하면서 주일날에는 인근 주민들이 와서 예배하도록 차플을 열어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꼭 30살이었습니다. 30세였습니다. 50년 만에 그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간 것입니다. 딱 가니까 50년 세월이 그냥 딱 이렇게 하루아침에 지나간 그런 세월의 흐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간관을 말할 때 두 가지 시간관을 늘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동양적 시간관, 서양적 시간관. 동양적 시간관 그러면 불교적 시간관, 회교도 포함돼요. 힌두교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또 서양적 시간관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시간관이에요. 우리가 불교적 혹은 힌두교적 시간관을 말할 때는 그것을 원으로 표시합니다. 서클로 돌고 도는 시간, 순환적 시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서양적 시간관, 기독교적 시간관을 우리가 선으로 표시해요. 리니어, 그래서 선으로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선으로 흘러가다가 종말을 맞이해서 완성되는 시간관, 기독교 시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시간관의 특성을 말해주는 히라보 단어,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또 한 개의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그 사건이 역사를 만들어요. 성경에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때가 차면 하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래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간관은 크로노스 더하기 카이로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할 것과 또 70년 만에 유배 생활이 끝날 것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자, 그렇다면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70년 유배의 시간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자, 70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벨론 유배 혹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가르치고 있는 레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징계의 시간입니다. 징계의 시간.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3년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권면을 했지만 주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악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쳐오자 선지자를 세워 또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버려두세요. 징계도 안 해요. 야단도 안 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사랑하시고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유배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년 유배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징계의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 땅은 폐허가 되어 잠든 땅으로 죽은 땅으로 될 것이며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은 이방인 왕이었던 바벨론 왕의 노예로서 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따라서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복종을 견디면서 필요했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70년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보통 수명을 7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70년이면 한 사람이 살고 사라지는, 그래서 완벽한 세대교체의 시간을 주시려는 뜻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얼마? 70이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된 것이죠. 70년이면 당시 바벨론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터인데 그 새로운 세대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하간 그 짧지 않은 긴 시간 유다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뜻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고통이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의 배후, 특별히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70년 유배의 시간이 가르치는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징계는 유한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경험한 유배의 고통, 길었지만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결코 무한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끝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한한 징계, 유한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긴 시간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 잠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주 전에 그 산상교회 갔다가 느낀 것이, 아, 그냥 50년이 그냥 어저께 같아요. 예, 제가 섰던 강단에 다시 서니까 50년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50년 잠깐입니다. 옆에 사람이 50년 잠깐입니다. 70년도 잠깐입니다. 네, 지나고 보면 잠시예요. 잠시의 고통, 잠시의 시련, 잠시의 눈물, 잠시의 억압, 잠시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징계의 고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한 서신이었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첫째 장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가 근심한 거 안다. 근데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 근심. 예, 베드로전서의 끝나는 마지막 장이 5장이거든요. 자,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대들이 고통당하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잠깐이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삶의 터를 그분은 마침내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게 경험되었어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고난을 제공한 주역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교회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었던 모든 로마의 식민지, 투르키아, 소아시아, 저 이집트 땅에 있는 고난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마치 옛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연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70년도 잠깐입니다. 지옥만 가지 마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 것은 그것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 괴로움을 받아요? 세세토록.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제발 지옥은 가지 마세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본래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어요. 마귀를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고통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유한합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만 견디십시오. 고통은 지나갑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의 고난을 잘 견디면서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바벨론 70년의 유배의 레슨,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징계의 도구도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징계의 도구도 징계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바벨론 통치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뜻밖의 내 종 바벨론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칸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를 쳐서 나를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종이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칸네살의 내 종이다 그랬는데 느부칸네살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종이라는 말은 내 도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내가 부리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적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지도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들의 죄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진핑을 쓰실까요? 쓰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푸틴을 쓰실까요? 네, 쓰세요. 하나님이 김정은을 쓰실까요? 쓰십니다. 네, 쓰신 다음에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친 다음에는 그들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70년 유배도 끝이 납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악한 나라, 악한 지도자를 불의시사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도 하시지만 때가 차면 그 악한 나라, 악한 지도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참 좋은 찬양이죠. 오래전에 영국에 노예를 사서 파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선에서 일하다가 그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노예가 됩니다. 하도 밉게 구니까 아프리카에다 그냥 떨고 났어요. 그 아프리카에 떨어져서 노예가 됐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고생합니다.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구조선을 보내서 아들을 구출합니다. 구조선을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요.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납니다. 몹시 배가 흔들리자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배 갑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폭풍이 가라앉고 그 배가 아일랜드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분명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다시 또 노예 무역선을 탑니다. 한 6년간 탔어요. 그러나 그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자기 동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노예까지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지만 그는 다시 이 노예 무역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노예 무역은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제 노예 무역 선원, 선장까지 됐어요. 선장까지 되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노예 무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39세예요. 그리고 영국의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시를 잘 썼어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하나씩 썼어요. 네. 177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지나간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어서 시 한 편을 썼어요. 그가 쓴 시 한 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송가. 어디를 가나 전 세계 크리스찬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로 유명한 찬송가. 뭘까요 그게? Amazing Grace예요. 그게 바로 Amazing Grace를 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존 뉴턴 목사는 존경받는 목회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지만 그가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자기가 아끼는 정치가가 한 사람이에요. 정치가가 동역을 했습니다. 그가 아끼던 정치가가 윌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과 함께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합니다. 자기는 목회자니까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윌버퍼스가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이 흐른 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 노예를 사고 팔던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노예였음을 깨닫고 그런데 죄악의 노예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 선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혹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마치 인생이 유배지처럼 느껴지는 고난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저의 잘못이 고난을 초래했다면 하나님, 제가 배워야 할 레슨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써주세요. 주님, 보배롭고 존귀한 남은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나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찬양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